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 에어컨 보수공사 우린에서 개인 기도는 7시 30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독씩 봉독하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중에서 떠들며 자기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는 시편 말씀으로 이 새벽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떠한 시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써놓은 일기장이 아니라 영혼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죠. 특별히 위로가 되는 것은 시편의 저자들, 즉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 거인들도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론 척박한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며 오해와 거짓,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즉 현실의 문제 앞에서 모두가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편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한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즉 인생의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잠이 이루지 못하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 성도들이 결단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매달리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삶이 무너졌을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현실의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74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 시편 74편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후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슬픔, 애가, 고통의 절망의 시편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아삽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아삽이 지금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아삽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사람의 기도문이기 전에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죠. 자기 목숨보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짐이었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고 참혹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펜이 있으면 들어서 밑줄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 말씀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말씀에도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바로 처참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방어로 불에 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현실인지 CG인지 제가 보고 있는 그때도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시 문화재에 관심이 있거나 아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니 이스라엘 전부인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니 망가지다 못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모든 소망이자 자신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아삽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믿었던 것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나의 인맥 나의 어떤 능력,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결을 품으시나이까? 절망 속에서 인생의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원어에 보면 엘로힘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능력 없음을 주 앞에 항복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그 엄마라는 단어 속에 모든 아이의 하소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시편의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텍스트를 읽으니까 아 하나님이라 부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경험해 보셨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여기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힌 영혼의 호흡을 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항복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셨으면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하나가 있더라면 그는 다른 곳에 가서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이용됐지만 지금 한 손에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라 하시는 주의 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다시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내리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갈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점점 주님과 멀어져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주님과 멀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막막해 보이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환경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원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잠잠히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바로 목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자체만 바라보면 영원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는 영원해서 이 터널에서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실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고, 이것은 콧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콧김, 콧김 하죠. 씩씩거리는 콧김이죠. 코에서 나오는 콧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너 돌아와! 하나, 둘, 셋! 많이 어머니들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야 돼. 너 지금 돌아와야 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양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한테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콧김을 막 내시는 거예요. 바로 진노의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은 진짜 아프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 없이 신앙생활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나의 인생에 한탄하고 넋두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느 순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목자 대신 주님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일그러진 영적 기억들을 다시 더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셨으며 주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좋았던 기억이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디에 소망이 둘 곳이 있겠습니까? 좋았던 기억마저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숨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다시금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옛적부터 저를 속량하시고 저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주께서 저를 택하여서 부르셨잖아요. 계속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본인 입으로 선포하면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영적 어둠을 뚫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강력한 강조입니다. 주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주께서 기억만 하셔도 그것이 저의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께서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나의 원수를 때려잡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환경이 열리는 것을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작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기억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기억만 해줘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갈 때마다 공항에서 많은 짐들을 부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공항에 계셔서 언제부터 저희가 선교 나갈 때 또 때로는 어려울 때 공항에서 이제 일정을 아시고 전화해 주십니다. 전화해 주시면 대우가 달라갑니다. 달라집니다. 막 어깨가 올라가요. 갑자기 집사님 저예요 하는 순간 막 해결돼요. 목사님 어떠세요? 벌써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아직 짐이 붙여지지 않았지만은 집사님 저예요, 알죠 목사님 저예요, 뭐 잘 되시죠 하는 순간 벌써 그 직원의 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제 어깨는 막 하늘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만으로도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 집사님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 것 같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나를 기억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영적 믿음의 거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가 마지막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만으로 우리는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로 황폐해진 이곳에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복될 수 없고 고통 속에 있는 내 영혼의 마음에 주님 그 발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나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주의 발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픈 육신 가운데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고 내 좌절한 자녀 가운데 주의 발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간구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나의 상처받은 마음에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발을 옮기셔서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이곳에 내 마음에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당장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지금 풀리는 것과 풀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여기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이 환경에 오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오시고 이곳에 오시옵시오 오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느끼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과 우리의 목자가 되신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확신 가지고 영적 어둠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